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이제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를테면 기도도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내어놓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독교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여기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 그리고 거의 모든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던 이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자, 병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병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요. 병 때문에 삶 전체가 이제 다시 구성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 전체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병에 짓눌려서 이제 사는 게 아니었죠. 병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전부 이 문제, 삶 전체를 뒤틀고 있는 이 병을 해결해 준다는 해결책을 찾는데 이제 받쳐졌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단번에 그를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킨 이야기가 저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6절에서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질문의 무게가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병자를 만나서 하기에는 너무 뻔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병자의 마음속 그 인생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시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위로의 말씀 같은 것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책 자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마음을 위로하려고 얘기를 꺼내시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병자에게 말을 거심으로 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왜 여기 누워있단 말이냐? 나는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라고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어엿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한 일이었을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프던 사람을 낫게 했으니 보람과 기쁨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으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간증의 사례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5장을 읽어보면 일이 이상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병에서 나온 사람에게 시비가 붙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잃고 간단 말이냐라고 시비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시비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데 이 내 자리를 들고 라는 말씀 때문에 병자가 그대로 따르다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사실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자리는 왜 들고 가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 못의 유명 인사였을 이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병자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병에 낫자마자 안식일을 어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너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만 누가 시킨 것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경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시켰는지를 그가 알아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병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렇게 시켜서 자기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굳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누가 자기에게 이 일을 시켰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는 바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게 한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일을 더 어렵게 만드시죠.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어도 하나님은 일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마저 일을 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신성모독의 범죄를 눈앞에 보게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할 정도가 아니고 만나면 쫓아가서 죽여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상황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님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면서 그냥 돌아가셔도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모으고 계신 것일까? 그것도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계신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대체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 말고 무슨 메시지가 남았길래 여기 이렇게 긴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앞의 정황 18절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해서 생겨난 비판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는 그 분위기가 가득한 정황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자, 19절을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동등으로 삼는다라는 비판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20절에서 보듯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엿보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비밀 없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동등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은 오해가 아니다, 정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등장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팀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정상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의 영광 바깥으로 내몰려 있던 것 같은 병자가 창조의 원래 영광을 회복하여 마음껏 걷고 뛰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로 돌아오게 되는 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이분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이 여기 그분과 동등이신 분을 통해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이 아니고 선지자만 와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심으로 선지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다른 차원이 있는가? 그것이 그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길 만한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일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일이 많은데 예수님의 용건은 그저 병자를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죠. 자, 38년이나 괴롭히던 병을 털고 일어난다면 사실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식 때문에 마음에 많은 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자식 문제가 이 정도 되는 것이겠죠. 40년쯤 괴로워하는 일, 즉 그런 일들이 이 병자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거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감사할 만한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하시지 않고 여기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돌을 들고 이분 앞에 모여 있어야 하고 이분을 쳐다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죠. 내게 더 큰 일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너희도 놀라게 될 일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21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병든 것을 병을 낫게 한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지요. 자,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문제를 겪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얽혀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병에 든 것이고 그 상황을 풀어주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른 것이죠. 자, 죽은 자들이란 아예 존재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게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시체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존재의 마이너스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원래는 살아 있었는데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만 못한 상태,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상태로부터 무언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보다 더한 것이겠죠. 자, 끝장이 난 것 같은 상태, 마이너스인 상태로부터 좋은 것,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창조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나은 것 정도의 일로 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은 강조는 이어지는 6장에도 반복이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놀라운 방식으로 먹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떡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빵이 머물면 안 된다, 빵 너머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길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넘어가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개 선지자였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시사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점으로부터 물러서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당신을 그렇게 소개했던 이유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 큰 일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다시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원래는 심판의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늘 당연하게 들리는 소리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언제나 살리는 분으로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관련되시는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구약 성경 3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의 전능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2장 전체를 보면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나서 이제 곧 그 죽게 될 터인데 마치 유언처럼 하고 있는 노래이죠. 여기에 보면 그동안 그 있었던 일,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이제 요약되고 있는데 대략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좋은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잘해 주실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만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22절부터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자, 반역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까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다른 여러 민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열방들이 이 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41절부터 나오죠. 41절을 보시면 이번에 그 세상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자, 39절을 보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32장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시는가? 죽이고 상하시게 하는 분으로 여기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 살리실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울리는 것은 죽이시고 상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심판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은 심판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22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냐 하면 생사 여탈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죽이시는 일이 마땅한데 아버지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이상스럽게도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넘기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유로 21절에 있듯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해오는 이 세상의 현실은 무엇인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3장 19절 같은 곳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어둠의 상태, 곧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정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킨다면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상도 받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안식일 규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은 십계명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것은 입 밖에 무슨 하나님과 관련된 욕설을 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또 열 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함부로 나는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이런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안식일 규정을 열심히 지키고 있노라고,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 십계명은 결국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그런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어둠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서 계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팀이 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실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리를 갖게 되셨는데 이 심판의 권리를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놓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권리를 넘겨주시는 방식으로라만, 이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여기 아버지와 동등된 분으로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것은 심판을 자신이 취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다시 그 신명기 3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심판의 말씀, 무거운 말씀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자들이었는데, 다 쓸어버려야 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일이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43절에 보시면 그 일이 가능한 방식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을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일은 속죄하시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현실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보시면 거기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라는 말씀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떼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너희를 심판으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진노는 너희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진노는 내가 막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리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살해의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 서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 사람들 모두를 쓸어갈 그분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두려워할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이분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죽음의 현장에 서셔서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받으시면서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흩어보내지 않고 자기 곁으로 모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 편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마치 같은 팀이 작전회의라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나는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심판 말고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차라리 죽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어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캄캄한 우주 한복판에, 어둠이 드리워진 세계 한복판에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이 어둠의 세계를 끝장내버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 병자 하나가 낫게 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치료하시지 아니한 채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38년이나 된 이 병조차도 붙잡고 씨름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여기셨던 것 같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내리누르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은 사실 다 해결된다고 해도, 그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2118년에 도대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령 100년이 넘게 살아서 남아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질까요? 아마도 그때에도 지금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란 대부분은 그냥 시간이 해결하는 것들이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있었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일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인생을 대체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왜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자, 그것은 사실 그저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든 그리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이런 것 가지고는 산다고 할 수 없어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면 그리고 대단한 경험을 한다면 이런 질문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 하고 묻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우리 삶에서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일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심판을 막으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치고 빛이 비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스러운 결단과 사랑이 빚어낸 인간의 미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처 존재라고 할 수 없을 만한 100년도 가지 못하여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초대를 받아 지금의 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받은 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선언을 듣고 있으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할 때야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씨름하지만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우리 행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